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손진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 2024년 10월 13일 주일입니다. 10월달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날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누가복음 제10장 전체 말씀을 강의하려고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이 42절로 되어 있는 긴 문장이기는 하지만 말씀풀이를 천천히 체계적으로 해가다 보면 그 내용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으로 하나로 맥이 쭉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새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말씀을 가지고 풀이를 하여 오늘 줄설교를 말씀을 드릴 텐데 강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주 31년 10월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남행하면서 예수님이 시행하신 일들 그렇게 좀 풀이를 해가면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주 31년 10월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남행하시며 예수님이 시행하신 일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아 네 가지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는 누가복음 제10장 1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앞부분에 사마리아 땅에서 70인의 제자를 선택하여 그들을 2인 1조씩 35개 팀으로 나누어서 사마리아 전 지역에 나누어 보내셨다. 파송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전도가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나타나고 두 번째 단락에 가게 되면 그 70인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파송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평가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인이 갈릴리 지역에서 지난 3년간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때와 비교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전폭적으로 35개 팀을 나누어서 보낸 결과 더 열매가 많았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참으로 뜻밖에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랍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는 본래 회당도 없고 랍비가 없는 곳입니다만은 이 랍비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로 보입니다. 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세 번째 단락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제10장 마지막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남하면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오시면 물가가 비싼 예루살렘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고 12명의 남자 수행 제자들, 12 사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총 일행이 적게 잡아도 미니멈 13명입니다. 13명이 숙식비를 아끼기 위하여 예루살렘 동쪽 교회 지역 감람산 남쪽 기슭에 보면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근에 베다니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살기 위하여 주민들이 길손들에게 주막처럼 자고 또한 식사하는 민박집 같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머무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자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신 교훈이 네 번째 단락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것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70인의 제자를 선택하여 전도 여행을 한꺼번에 아주 다양하게 실천하도록 35개 조로 나누어서 전도팀을 파송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인데, 먼저 왜, 언제,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3년간 복음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공생애 3년 6개월 가운데 6개월을 남겨두시고 이와 같이 남행을 하시는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대대적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남행을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앞부분에 있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보시게 되면 3년 동안 예수님이 주로 고향이 있는 갈릴리 서편 지역에서 천국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파하시면서 그들의 각종 질병, 장애를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남동생만 해도 4명이 있고 여동생들이 또 여러 명 있습니다. 이 남동생들이 볼 때 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는 유대인들을 외세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큰 선지자도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큰 선지자의 수준도 넘어서고 있는 바로 서민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세를 물리치고 외세라고 하면 당시에 로마 총독부와 그리고 갈릴리와 그 이북 지역에 있던 헤롯 왕가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외세를 물리치고 다윗의 제국과 같은 서민의 나라를 거슬하여서 서민 유대인들에게 선물해야 되는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백성들로부터 메시아로 역임을 받고 있는 자신들의 형인 예수가 유대 땅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대대적으로 진군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고향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소심하게 조심스럽게 복음사역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동생들이 보기에는 핏줄로 보아 혈통으로 보아 큰 형인 예수는 아버지인 다윗의 후손인 목수 요셉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만이 마리아가 남동생들과 같을 따름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습니다만 이종동복이라고 합니다. 이종동복인 형은 목수 요셉의 친자식이 아니므로 그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고 갈릴리 지역에서 불리고 있는 것이 유다라든가 그리고 특히 밑에 남동생인 야고보가 볼 때는 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형을 은근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는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한번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한번 메시아임을 인정을 받아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공생애가 3년 6개월에 그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3년을 이미 주로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를 떠날 때는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삶의 엇이 떠났는데 그때가 바로 주후 31년 10월 초막절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주후 32년 4월 봄철에 유월절이 다가오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총 합해봐야 반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반년 동안에 사마리아를 지나고 유대 땅을 내려가서 그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복음사역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일정이 바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 사도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덧붙여 주어서 이제 12팀을 만들어서 갈릴리 지역에서 대대적인 전도활동을 하도록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시급하고 사마리아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제는 70인의 제자들, 그것도 갈릴리가 아니라 사마리아 현지 출신인 제자들을 많이 픽업해서 그 35개의 팀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열두 사도들에게 두 가지 권능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는 천국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종 질병과 장애를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까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똑같은 권세를 주시면서 이제는 누가복음 10장에 들어서게 되면 그 후에 주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아마 100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2배수라고 하더라도 70인의 2배수면 140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사마리아 출신을 중심으로 70인의 제자를 픽업하여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열두 사도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고 백성들의 병과 장애를 고쳐줄 수 있는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까지 보태어주어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하실 때 역시 너희들이 사마리아 35개의 마을로 2인 1조씩 되어서 흩어져 가게 되면 모든 준비는 사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시는 길을 가시기 때문에 더불어 또 가지지 말라. 그것이 또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시는 대로 가는 대로 그들 앞길에는 묵을 집과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사지를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파송받은 일이 먼저입니다.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그곳에 혹시 사마리아 출신 제자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친척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친척을 만나서 문안하는 일도 하지 말고 오로지 천국 보호만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그 집에서 준비된 그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집에서 먹고 마시며 잠을 자면서 그 마을을 중심으로 전도에 전념하도록 하라. 그런데 만약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신발을 털어버리고 모든 일을 파송자인 스승 예수님의 손에 맡겨달라. 그 일을 말씀하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9장 말씀을 드릴 때에 이미 드린 말씀이 지난주와 그전주 두주에 드렸습니다만 그때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전도하는 전도여행도 있지만 이와 같이 사도나 제자들을 선발하여 이렇게 전도팀을 만들어서 파송하는 디스패치하는 일도 있다. 그리고 그때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디스트리뷰션 오브 파워, 하나님의 능력도 나누어 주어서 위임해 주어서 충분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준비가 되어 있다. Prepared in advance by the Lord입니다.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삶이 있어서는 앞길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준비가 마련되신 것이 우리 생각보다 기가 막히게 좋고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지상명령에 나서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그때에는 별도로 또 목자장이 되신 또 우리의 파송자가 되신 주님의 생각이 달리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미련을 떨지 말고 그 손에 넘겨드려야 됩니다. 핸드오버를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직접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전 지역을 전도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이제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1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이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참으로 많은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까지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라 귀신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사탄이요. 이 땅에 천하를 꿰는 자 마귀입니다. 하늘에서는 사탄이요. 떨어지면 이 세상에 와서는 마귀로서 천하를 꿰로 다니며 그들과 함께 그들이 부리던 천사들이 함께 이 세상에 타락하여 내려와서 귀신이 되어서 악한 영들이 되어서 이것들이 사람을 숙주로 삼고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귀신 들린 자가 되어서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꽃이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여인의 아들로 성육신하셔서 이 복음의 사역을 하실 때 이 사탄의 머리꽃인 죄와 사망을 가지고 인간들을 지배하는 이 죄의 권세도 깨어지고 사망의 권세도 깨어지는 그리고 그래서 숙주로 삼고 있던 사람에게서도 내쫓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부탁하신 지상명령을 실천하며 성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이 말씀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봄사역을 하게 되면 그 앞길에는 막을 자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내주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이 귀신들도 쫓겨나며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그러한 선교적인 직무를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하는 것 정말 그것도 대단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개인적으로 더욱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주님의 생명책의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입성하여 영생의 기쁨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장 20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사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우리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서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평가와 관련하여서 이 21절에서부터 24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천지의 주재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른들과 어린아이라고 일단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른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자칭 머리가 굵어진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세상적인 경험과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에게서 가르침을 히브리 경전을 율법으로 가르침받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 서민들입니다.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보다는 백성들의 율법 선생인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히브리 경전을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또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여 그들은 글로 적혀져 있는 히브리 경전 곧 미크라를 공부하고 그리고 판소리처럼 말과 귀로서 전해지고 있는 미시나 그것을 또 공부하고 그들이 그것을 나중에 종합하여서 몇 번 교정을 거쳐서 탈무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이와 같이 미크라와 미시나를 함께 보면서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전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 풀이가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석이 되겠죠. 이것이 믿으라 하십니다. 이런 것을 수십 년간 공부한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30세쯤이 되게 되면 소정의 시험을 거쳐서 백성들에게 히브리 경전의 말씀을 풀이하여 생활율법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랍비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경험과 사제지간의 그 오랜 공부 그리고 히브리 경전에 대한 연구 물론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서민 유대인들이 이때는 아주 지성과 이성의 만능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굵어진 어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천국 보험이 쉽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세상적인 경험과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처졌기 때문입니다. 그와 달리 이방인들,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이들은 그러한 선입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타블라로사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타블라로사, 백지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가르쳐준 그대로 천국 보험이 들어가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러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이죠. 이 말씀은 특히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호와의 독생자인 성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창조 여호와의 말씀은 누가 전부 알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바로 선지자들의 시대입니다. 선지자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선지자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며 아는 자가 없나이다.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때는 바리새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없던 시대입니다. 너무 사람의 경험과 이성을 중시하여서 히브리 경전을 그대로 보고 인간적인 뜻으로 의지로 해석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를 이 땅 위에 보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주전 140년경에 나타나서 예수님 당시까지 크게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마지막을 장착하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시대가 주전 410년경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약 주전 400년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오신 주후 32년까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중심으로 하여 경전을 해석하여 율법으로 가르쳤, 생활율법으로 아주 세세히 가르쳤다 뿐이지 그때는 선지자들이 없던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양립되는 시대입니다. 마치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보험주의자와 같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라고 비유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마치 인간의 이성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 성경을 풀이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차이를 보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또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열두 사도들과 70인의 제자들을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에 함께 수행을 하고 전도 여행을 하며 이와 같은 고난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직접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선지자처럼 일한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시대가 오기를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종말로 부어주시는 이 여호와의 영과 또 이름 비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그의 기록 31장 예레미야서를 말합니다. 33절에 가게 되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박히게 되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 시대가 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에 힘쓰는 것보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힘쓰는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요 여호와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는 그 복음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신약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그렇게 보고자 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그 시대를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나 천성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였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장에 또한 그것은 복음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입니까? 거기 가셔서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그와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8장입니까? 8장 56절을 가시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시는 시대를 보좌에서나 보지 못하고 무덤으로 들어가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 랍비를 말합니다. 어떤 랍비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랍비가 나타납니다. 이 지역이 어딜까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유대 땅이라든가 그들의 서민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과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열 지파가 참여하여서 북조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던 그 마지막 수도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군대에 의하여 이미 멸망을 당한 북조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지역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자 그때 아수르 제국은 선민이라고 어수되고 있는 이스라엘 열지파가 만들고 있는 이 북조 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아수르 제국의 변방으로 끌고 갔으며 그 대신에 변방에 살고 있는 이민족들을 전부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북조 이스라엘 왕국의 고토로 내려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살다가 보니까 이 이방인들과 이 북조 이스라엘 열지파가 남은 자들이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족보를 찾을 수 없는 혼혈 반종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선민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본래부터 북조 이스라엘 왕국이 건립되었을 때부터 여로보암 1세는 금송아지를 두 개 만들어서 남쪽 국경인 베델에 하나 두고 북쪽 국경인 단에 두고서 이것을 출애굽의 신 여호와라고 섬기도록 그렇게 백성들에게 지시했더니 백성들이 잘 따라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믿으면서 섬기는 것이 훨씬 시각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반대하여서 레위인들이 월남을 하고 탈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무나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제사장으로 삼고 그들은 이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알고서 지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북조 이스라엘 땅에서는 벌써 우상을 섬기는 타락이 조속하는 기간 208년 동안에 계속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는 특히 아수르 제국 변방에서 온 여러 식민 정책에서 온 잡종들과 혼혈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온갖 우상들과 들을 함께 숨기면서 여호와 신앙도 여호와도 우상의 하나로 치부화되고 만 시대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시대입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타락해버린 이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선민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며 또한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것을 요한복음 5장에 가시게 되면 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에 서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아니한다는 글귀가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서민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지역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훨씬 큰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서민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이성적으로만 머리만 커져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면 유대교 지방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해당 신하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하고가 없기 때문에 랍비들도 율법교사들도 그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5절에 오늘 율법교사 랍비가 나타날까요? 그는 갈릴리에서부터 즐곧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멀찍이 따라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고 그리고 시비를 끌고자 하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니 드디어 하나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이제 겸손하게 묻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자 관리를 만나서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자 관리는 참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여기 율법교사는 이 질문을 통하여 혹시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시면 말꼬리를 잡고 비난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문현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에게 알아듣기 쉽게 그 방법을 일러주시는 것이 26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랍비이기 때문에 그에게 되려 질문을 했더니 드디어 27절에 율법이 있어서 정답이 나타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째는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10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의 취지여 모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기까지는 바로 이웃사랑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면 될 것인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데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특히 서민 유대인들은 이 이웃을 바로 동족인 선민 유대인 사회에서만 이웃을 생각합니다. 그 태도를 벗어나서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일체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미움의 대상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요한 마태복음 5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천국보험은 만민구원 사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태복음 5장 43절이 아니라 그런 바리새인들의 동족만 사랑하고 이웃으로 이방인들은 미워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가게 되면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동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전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만민구원 사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면 될 터인데 문제는 이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민구원 사상으로 천국복음을 이제 그 랍비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가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첫 번째 예루살렘 사람 서민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그가 이르고 땅으로 지나갈 때 재물을 가지고 갔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재물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가 강도에게 실컷 죽도록 두드려 맞고 그리고 길가에 옷도 벗긴 채 그냥 내팽개쳐져 버렸습니다. 그 불쌍하고 죽을 지경에 처한 이자를 첫 번째는 서민 가운데도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번체만체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그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서민 가운데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전부 번체만체하고 지나갔지만 마지막에 지나간 자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행 중에 자신의 사마리아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 사람인 것 같은데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진 채 길가에 내팽개쳐서 죽을 위해 매를 맞아서 죽을 위해 취한 것을 보고서 그에게 기름도 붓고 상처를 또한 포도주로 소독도 해주고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신이 바쁘기 때문에 이틀치의 임금에 해당되는 두 데나리온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잘 돌봐주고 있으면 며칠 후에 급한 일을 처리하고 그가 와서 나머지 들어간 비용이 더 있으면 그것을 전부 보상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가 갔다는 것입니다. 이 서민 유대인 출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서민들이 무시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이 여행자 그 가운데 누가 정말 참된 이웃일까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랍비가 보기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므로 27절 결론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시니라. 이 자비를 베푼다. 원래 헤세드 하나님이십니다. 이 헤세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조주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창조주가 만든 이 세상의 만물과 만민을 사랑할 줄 아는 자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그 아버지의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버지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창조주 여호와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을, 모든 사람을, 또 모든 물건과 환경을 다 사랑할 줄 아는 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며 왜 그들에게 만민 구원과 영생 구원의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만 하는지 우리들의 사명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민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자신의 동족만 구원하면 된다고 하는 이 서민 유대인 사이에 오셔서 그들의 잘못을 이와 같이 지적하고 있는가를, 또 지적을 하시다가 미움을 받아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오늘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 가게 되면 드디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동쪽 감람산 남쪽 기슭에 있는 베다니까지 오셨습니다. 이 여리고를 거쳐서 그곳에 오시니까 드디어 민박집에서 민박을 할 때에 그 집 주인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납니다만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나사로는 다 비슷한 나이기 때문에 서로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게 되면 항상 예루살렘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서 민박집에서 바로 이 나사로의 집에서 민박을 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아직 미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에 안주인 노릇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바로 아래 여동생인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13명이나 되는 예수님과 12 사도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식사 준비를 하기 얼마나 바쁩니까? 자신들의 식구도 또 최소한 3명입니다. 오빠인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가 있으며 여동생인 마리아도 있습니다. 16명분의 식사 준비에 참으로 바쁜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도와줘야 될 여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사도 요한이 막내 사도가 아닙니까? 그와 이 집의 막내인 마리아는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동무처럼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신의 동무인 사도 요한이 왔기 때문에 그 옆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좋아하고 또 사도들에게 천국 복음을 풀이하여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마르다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신이 마리아에게 와서 주방일을 도와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40절 41절 42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응당 내 얘기를 듣는 것도 좋겠지만은 마리아야 가서 너의 언니 마르다를 도와주어라. 식사 준비가 바쁜 모양이다. 한 말씀 어른으로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또 우리를 향하신 우리 백년한파가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십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은 바로 만민 구원을 영생 구원을 하는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지상명령으로 전파하면서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종답게 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함께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쓰고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41절, 42절이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참으로 두 번 이름을 부르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손님을 대접하는 일 그리고 민박집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먹고 사는 일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리고 천국 복음에 의하게 되면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결론은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줄이라는 것입니다. 혼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가 생애만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일은 천국 복음을 듣고 주님의 생애와 교훈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깨달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다가 우리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갈 때는 결코 우리가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그리고 우리의 목표 달성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있게 남은 인생을 복음의 용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장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샬롬.